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과 구약 이사야서입니다.
14장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미 너희에게 일러주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해 놓으려고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그리고 너희를 데리고 가서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이르는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께서 가시는 곳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어느 누구도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고 있다. 너희는 그분을 이미 배웠다. 빌립이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빌립아, 내가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다. 그런데도 내가 나를 모르겠느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도 배웠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들을 보고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해온 일을 할 것이다. 그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니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대신하여 너희를 도와주실 분 곧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그러면 그분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를 알려주는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은 지금도 너희와 함께 살고 계시며 앞으로도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 또한 살 것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으며 나는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누구든지 내 계명을 받아서 그 계명에 순종하면 바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 아버지께서도 사랑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일 것이다. 그때 가리옷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말하였다. 그러나 주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주님을 나타내려 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나타내려 하지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가르침에 순종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는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들은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쳤다. 이제 내 아버지께서 내 대신으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하나하나 일깨워 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겨준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내가 가지만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겠다라는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나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게 해서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와 이야기할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오고 있다. 그에게는 나를 다스릴 권한이 없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한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대로 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 자, 이제 여기를 떠나자.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이사야서 제49장. 너희 섬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너희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셔서 나를 주님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셔서 주님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았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그의 종으로 삼으셨다. 야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고 주님은 내 힘이 되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문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이스라엘의 속량자 거룩하신 주님께서 남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람, 여러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 통치자들에게 종살이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나서 애를 갖출 것이며 대신들이 또한 부복할 것이니 이는 너를 택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신실한 나 주 하나님 때문이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를 구원해야 할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날에는 내가 그 간구를 듣고 너희를 돕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으며 너를 시켜서 뭇 백성과 언약을 맺겠다. 너희가 살던 땅이 황무해졌지만은 내가 너희를 다시 너희 땅에 정착시키겠다.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에게는 나가거라, 너희는 자유인이 되었다 하고 말하겠고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는 밝은 곳으로 나오나라 하고 말하겠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먹거리를 얻게 할 것이며 메말랐던 모든 산을 그들이 먹거리를 얻는 초장이 되게 하겠다. 그들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무더위나 햇볕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께서 그들을 이끄시기 때문이며 샘이 솟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산에서 산으로 이어지는 큰 길을 만들고 내 백성이 자유스럽게 여행할 큰 길을 닦였다. 보아라, 내 백성이 먼 곳으로부터도 오고 또 더러는 북쪽에서도 오고 서쪽에서도 오고 아소한 땅에서도 올 것이다. 하늘아 기뻐하여라, 땅아 즐거워하여라, 산들아 노래소리를 높여라.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또한 고난을 받은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런데 시온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구나.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해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너를 건축할 사람들이 곧 올 것이니 너를 파괴하는 사람과 황폐하게 하는 사람이 너를 곧 떠날 것이다. 내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내 백성이 모두 모여서 너에게로 온다. 나 주가 내 삶을 걸고 맹세한다. 신부가 폐물을 몸에 치장하고 자랑하듯 너는 내 백성을 자랑할 것이다. 내가 내 땅을 쳤고 황폐하게 하였고 파괴하였지만 이제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 내 땅이 비좁다. 너를 삼키던 자들은 너에게서 멀리 떠날 것이다. 한때 내가 잃은 줄로만 알았던 자녀들이 다시 내 귀에 속삭이기를 이곳이 너무 비좁으니 내가 살 수 있도록 자리를 넓혀주십시오 할 것이다. 그때 너는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나에게 이 아이들을 낳아주었는가? 나는 자식을 잃고 더 낳을 수도 없었는데 포로가 되어 버림을 받았는데 누가 이 아이들을 키워줬는가? 나 홀로 남지 않았던가? 도대체 이 아이들이 어디에서 왔는가 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문민족을 손짓하여 부르고 뭇 백성에게 신호를 보낼 터이니 그들이 내 아들을 안고 오며 내 딸을 업고 올 것이다. 왕들이 내 아버지처럼 될 것이며 왕비들이 내 어머니처럼 될 것이다.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엎드릴 것이며 내 발에 먼지를 닦아줄 것이다. 그때 너는 내가 주인 줄을 알 것이다. 나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적군에게서 전리품을 빼앗을 수 있느냐? 폭군에게서 사로잡힌 포로를 빼내올 수 있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적군에게서 포로를 뺏어오겠으며 폭군에게서 전리품도 빼앗아오겠다. 나는 나와 맞서는 자들과 겨루고 내 자녀들을 구원하겠다. 너를 억압하는 자들로 서로 쳐죽이게 하고 새 포도주에 취하듯이 저희들끼리 피를 나누어 마시고 취하게 하겠다. 그러고 나면 모든 사람이 나 주가 내 구원자요 내 속량자요 야곱의 전능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의 말씀 받은 게 나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내게 와서 기쁜 날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과 심판, 사랑과 정죄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주제 같은 16절을 보충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는 사랑의 응답으로 구원에 이르는 사랑의 완성과 사랑을 외면하고 스스로 심판을 선택하는 인간의 어두운 비극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왔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자신 속에 수용하는 것인 반면에 사랑을 사랑으로 받지 못할 때 오히려 그 사랑은 심판으로 결론되는 두 가지의 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앞에 16절에 사랑의 축복은 저를 믿는 자마다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태평양과 같은 많은 물속에 빠져있는 병이라도 마개가 꼭 닫혀있으면 100년을 그렇게 있어도 병 속에는 물 한 방울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넓고 커도 그 사랑 속에 묻혀서 산다고 해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사랑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죠. 주님께서 아무리 문 밖에서 두들기고 계셔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같이 먹고 마시는 나눔이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그를 사랑해도 그가 내 사랑을 믿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사랑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믿을 때만 사랑이 되는 겁니다. 사랑의 효력은 확실히 믿어야 생기는 것에 틀림이 없는 신비한 상관관계를 보게 되는 거죠. 또한 참사랑은 반드시 공의를 동반하는 역설적인 대조를 보는데 그것이 심판인 겁니다. 사랑이 따뜻한 것이라면 심판은 차갑고 두려운 것인데 이것도 사랑에서 연유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최종적으로 세상 끝날에 있을 것이지만 이러한 종말론적인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 내려지고 집행되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동반한 사랑, 즉 심판이 있는 사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죄를 묵인하거나 적당히 넘어가는 사랑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던 형벌을 치르실 수밖에 없었고 십자가가 이것을 증명해주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치르신 그 대가가 공의를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의 심판은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17절에 했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9장 39절에 했는데 이것은 모순된 것처럼 보이면서도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사랑의 의지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값으로 죽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으며 장차도 죽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우리의 복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서 병났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거나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오는 것보다는 죄인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의인의 신분을 얻을 수 있는 이것보다 큰 복과 사랑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를 믿는 목적도 구원을 위한 것이 첫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이 무서운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사랑을 의지하고 나온 것입니다. 나의 욕망은 비록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구원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고 예수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화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반면에 심판의 기준은 죄요, 죄란 법을 어긴 것이요, 법의 기준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심판을 받게 되는 근본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과 말씀이 우리 안에 이지러지고 그 원인은 하나님의 법을 떠난 데 있습니다. 즉, 죄의 근본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첫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먹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함에도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사탄의 말을 믿은 데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3장 1절에 할 때 하와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을 품게 되었고 이왕이면 다 먹으라고 하실 일이지 하는 생각에서 의심을 가지기 시작할 때 뱀은 오히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5절에 한술 더 떠서 유혹했고 이러한 뱀의 말을 믿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은 것에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까닭에 심판의 기준이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하는 데 있게 된 겁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라는 말씀을 믿게 되면 죄와는 거리가 멀어지지만 믿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는 원리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요한복음 8장 24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요한복음 16장 9절이죠. 심판에 대한 불신도 비극이지만 사랑에 대한 불신은 구제의 길이 없습니다. 바로 앞의 14절의 구리뱀의 사건이 그 모형입니다. 믿는 자는 쳐다보고 살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쳐다보지 않고 죽었습니다. 쳐다보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한 데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하신 하나님이 살려줄 리가 없다. 그렇게 의심한 것인데 이것은 은혜에 대한 불신으로 구제책이 더 이상 없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벌을 준다고 하는 말을 믿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말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빈정거리는 데 있습니다.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과는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는 마지막 관계인 것입니다. 때문에 단순하고 순수함이 신앙에 요구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오면서 마지막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고 밤을 지샜는데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상황을 생각해 보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했는데,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벌써 심판받은 결과로 버려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로서 죄의 속성을 전염받았고 그 성질대로 범죄하여 벌써 심판 아래 놓여있던 그들이 유일한 용서의 기회요 방법인 믿음을 거부함으로써 그 심판은 확정되고 만 겁니다. 한마디로 삐뚤어지면 방법이 없다는 말이죠. 징계도 순종의 사람에게는 더욱 순종하게 만들어주는 기회가 되지만 불순종의 사람은 매맞으면 매맞을수록 더 멀리 도망치는 것과 같습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더 악해지는데 이것이 심판입니다. 징계 앞에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사랑 앞에서도 겸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랑해 주는 것을 악의 기회로 삼는 데 더 큰 문제가 됩니다.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감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했는데, 도적은 어두운 밤길을 더 좋아하는 모양으로 불신자들은 참빛이신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다시 오실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맞는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입장 속에서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 형제 사랑, 이웃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고 오늘도 우리는 사랑을 먹고 마시며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없이는 잠시라도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고 다만 사랑을 믿지 못하고 못 믿어서 심판이 있는 겁니다. 빛으로 나오는 것은 회개를 말하고 빛으로 나오는 용기는 진실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 그 몸을 숨긴 것과 같이 거짓은 항상 자신을 어둠에 머무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순간이 남아 어두움은 불의를 다소나마 숨겨주는, 덮어주는 것처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은 어둠이요 사랑은 빛이라고 할 때 마음에 미움이 있는 자는 사랑하는 사람 앞에 나올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의를 만나기 힘드는 겁니다. 이것에서 나 자신을 시험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악하다면 어둠을 더 사랑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진실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들과 사귀는 것이 편한지 아니면 조금은 불의한 가운데 사는 사람들과 사귀는 것이 편한지 헤아려 봅시다. 또 나보다 진실하고 거룩한 사람들을 만나면 부끄럽고 두렵다 해도 피하지 않고 사귀는 관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빛으로 나오는 길입니다. 부끄럽고 두려워도 빛 앞으로 나와야 하며 빛 앞에 쓰러지는 일이 있어도 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워도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삽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변명하지 말고 사랑에 안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사랑은 심판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복이 되고 믿지 못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자에게는 사랑 자체가 저주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고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미워해서 정죄를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지 못하는 비극 때문에 심판에 스스로 가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들 가운데 아무도 하늘나라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이같이 보이지는 않으나 하늘나라가 있으며 죽음 후에 그곳에서 복을 누리게 된다는 소망을 우리의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생애는 이와 같은 믿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농부들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수확하게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홍수나 우박 등이 갑자기 와서 농부의 모든 수고가 허사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농부는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가 머지않아 수확으로 나타난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지 어떤 종류의 믿음이라도 갖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헬라 신약 성경을 찾아보면 믿음이라는 명사와 믿는다는 동사가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스스로 읽든가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 듣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제자들을 꾸짖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가난한 여인을 칭찬하신 적도 있습니다. 또 자기 하인을 고쳐주기를 간청하는 백부자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바울은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인지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구원을 얻기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나 어떤 종류의 믿음이라도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를 믿었지만 받아들이기를 거절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런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유대인 지도자들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없다면 심판날에 주님께서 그와 같은 자들을 모른다고 부인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일까요? 그것은 사탄이나 그의 추종자들이 가진 믿음과는 다른 종류의 믿음이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나 귀신이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는 믿음만 있었지 순종이 없었습니다. 믿기는 했지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인식은 갖고 있었으나 그를 의지하지도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으로는 믿었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서 바울은 순종하는 믿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이룬 많은 일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서 믿음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순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다음 구절들을 주의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이처럼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은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 무언가를 행했습니다. 그들이 행한 일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무언가를 지시하실 때 왜냐고 묻지 않았으며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이렇듯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믿음을 순종을 통해 나타날 때 비로소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예가 많이 나옵니다.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는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담가라는 선지자 엘리사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나아만이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마침내 순종하여 물에 7번 몸을 잠그자 나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에 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만이 그 마음을 받고 믿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순종을 통해 그의 믿음을 나타낼 때 비로소 그의 나병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만이 병고침을 받은 것은 그의 순종의 결과인 것입니다. 인간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라고 하는 영적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는 이 죄라고 하는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순종하는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에 대한 증거를 다음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도록 인도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합니다. 이와 같이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빌립보 간수의 개종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을 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0절과 31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간수의 믿음은 단순히 예수를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 그 이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다음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사도행전 16장 33절과 3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간수는 믿은 후에 회개했습니다. 사도들의 맞은 자리를 씻어준 것은 자기의 잘못을 유치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만일 회개하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간수가 회개하고 세례를 통해 그의 믿음을 나타낼 때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을 얻는 믿음은 주님에 대한 믿음과 그의 명령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